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쭉 설명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장 말씀에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이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 보시면 사실 5절까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세하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바울이 앞장인 1장에서 일반 사람들, 율법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설명하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항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졌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이 세 가지 항목을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선포가 나오는데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장에서 이 선포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뒷부분에 가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특징적인 표현이어서 이게 의미가 이제 담겨 있죠. 남을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죄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행동을 보고 넌 그건 죄를 범한 거야,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이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근데 너는 그걸 어겼기 때문에 넌 그건 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람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이 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속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만물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다 깃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속 안에 어떤 양심이나 천지를 보고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다, 무엇이 죄가 아니다, 이거를 유대인들, 이방인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행동은 어떻게 했느냐? 1절 끝에 보시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 줄 알면서도 같은 일을 해요. 율법 없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여러 죄들을 범했는데, 그럼 불경건한 모든 불의를 행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행동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갖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 알고 있음에도,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율법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무엇이냐?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했는데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 선포를 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선포를 합니다. 항목이 좀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 곧 너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얼마든지 알고 있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죄를 범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을 3절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을 해서 선포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그러니까 죄를 지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로운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넌 똑같이 또 죄를 범한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온 거죠. 두 번째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범한 이유는, 죄를 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들과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는,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게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판단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판단 자체가 죄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만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4절 5절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지껏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율법을 갖고 그럼에도 죄를 범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 심판하셔도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지금도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셔서 심판을 안 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런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몰라요. 모르고서는 그냥 내가 살만하니까 살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죄를 범해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여지껏 오랫동안 참으셨다. 지금도 계속 참고 계신다.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이 죄를 범하는구나.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5절은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앞에 참 끌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나중에 좀 주어진 겁니다. 아담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든 가인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삭, 야곱, 요셉, 몽땅 다 율법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웠어요. 율법을 갖고 있는 시대는 어떠하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방인들 기준으로, 앞에 있었던 율법이 없던 사람들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이 율법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든 뭐가 죄인지 깨닫게 해서 죄를 안 범하게 해야지 하고서는 하나님이 그들 삶에 간섭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삶의 지침을 다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을 주셨어도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아유, 율법이 있든 말든 나죄 지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율법이 있건 없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우리가 이걸 잘 구별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지껏은 내가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지껏은 하나님 안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여지껏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받은 그런 새로운 영혼이 되어야, 그래,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율법을 주든 안 주든 그게 사람이 죄를 범하냐 안 범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늘 공부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공부는 학생이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야 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 엄마가 참고서를 안 사줬어요. 편안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엄마가 참고서를 사줬어요. 그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참고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그 사람이 공부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사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 율법이 없을 때보다는 큰 은혜지만, 율법이 있어도 죄를 범하던 사람을 죄를 안 범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만 만들어줄 뿐이에요. 죄를 안 범하게끔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 율법을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여지껏 갖고 태어나던 모습, 이 모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율법이 있건 없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게 안 되면 율법이 있건 율법 할아버지가 와도 죄 짓던 사람 죄 짓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학생들의 특을 제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늠이 죄라는 걸 몰라서 가늠죄를 짓나? 가늠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가늠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죄라는 걸 몰라서 도둑질을 하나? 도둑질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도둑질을 해요. 그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도둑질이 죄야라는 걸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게 일정 부분은 막아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지만 죄를 범해서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결국 이방인들과 똑같은 처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잘 생각해 보고 혹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또 율법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그런 습성 속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하고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 닮은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포와 설명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도 그 무엇도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 이미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새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갖고 나온 기도 제목 아릴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